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북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인근의 대교에 26일 새벽 화물선이 충돌해 대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볼티모어 항을 출발해 스리랑카로 향하던 이 화물선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파탑스코 강을 가로지르는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릿지의 교각 중 한 곳에 충돌했으며 대교는 철골 구조가 부러지고 찌그러지면서 불과 몇 초 만에 강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붕괴 당시 대교 위에는 여러 대의 차량과 작업 인부들이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50m 아래 파탑스코 강으로 추락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제임스 월러스 볼티모어 소방서장은 두 명이 구조되고 이 중 한 명이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구조대는 잠수부와 보트, 항공기, 적외선 장비 등을 동원해 생존자와 사망자를 찾고 있습니다. 브랜든 스콧 볼티모어 시장은 미 CNN 방송에 이번 사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라면서 강 밑에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는 1977년에 지어진 총 길이 약 5km의 트러스 구조 대교로 하루 3만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제 이주민 사망의 60%는 익사와 연관됐다고 유엔이 26일 밝혔습니다. 유엔 국제 이주기구는 이날 유엔 실종 이주민 프로젝트가 2014년부터 10년간 조사한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에서 이 기간 지중해에서만 2만 7천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이주기구는 또 이 기간 6만 3천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파악됐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8,500명을 넘겨 어느 해보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실제 사망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의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수색과 구조 역량 강화, 안전하고 정기적인 이주 경로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국제이주기구는 지적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또 실종 이주민의 신원정보 역시 매우 불완전하다며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이주민의 3분의 2가량이 신원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잘 조정된 자료수집과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 외곽의 주거용 건물에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을 가해 최소 1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오늘 현지 언론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의 밤샘 공습으로 어린이 9명과 여성 여러 명 등 최소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NBC 방송은 목격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공습은 사전 경고 없이 이루어졌으며 피격된 주거용 건물은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피해 내려온 이주민들의 피신처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지구 중심부에 있는 인도주의 시설 인근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서부 아슈도드시를 향해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하마스의 로켓 발사 지점으로부터 불과 20m 지점에 임시 거주용 텐트 여러 개가 위치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로켓 공습에 대응해 전투기를 동원해 로켓 발사 원점을 타격했으며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어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32,333명이며 부상자는 74,694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어제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갈란트 장관과의 회동에서 라파 등지에서 하마스 패배를 확인하기 위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라파의 피신해 있는 14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안녕을 더욱 위태롭게 할 주요 지상작전에 대한 반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주요 지상침공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안전을 더욱 잘 보장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의 이번 워싱턴 방문은 이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 교전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항의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던 이스라엘 대표단의 워싱턴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갈란트 장관의 방문은 오래전 계획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 대북 방송, 북한 내 미군 유해 관련 활동이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일본 자유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남북한이 다음 달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쏠 예정으로 있어 남북한 우주경쟁에 돌입하는 양상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은 6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정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북한 내 미군 유해 관련 활동 등에 국한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델라웨어주 자택에서 국방, 국무, 국토안보 등 6개 분야의 지출 법안이 통합된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4 회계연도 정부 재정에 관한 예산이 거의 반년이 지나 최종 처리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합의는 타협, 즉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은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암 연구에 투자하며 정신건강과 약물 사용 치료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진전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전 회기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그리고 북한 내 미군 유해 관련 활동과 관련해서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대북방송과 관련해선 방송시간을 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방송 운용과 탈북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그 밖에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과 관련해 북한 관련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전 회기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장관이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해외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국무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서 미국은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즉 업무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 회기연도 예산안 처리는 대폭 삭감을 요구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거의 반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앞서 상원은 이날 새벽 예산안을 찬성 74표, 반대 2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그 전날 찬성 286표, 반대 134표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자체 핵 우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심화되는 북러 협력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총체적인 비핵화에 전념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와 북한 간 중대하고 급성장하는 협력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한 북한산 무기에 결함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내놓을 특별한 평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의 러시아 1방송 리아노 보스리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핵 우산을 보유했고 러시아의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일 동맹 간 협력을 최적화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국방부는 일본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날 미일 양국이 중국의 점증한 위협 속에서 주일미군 사령부를 재편하는 주요 목적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선 양국의 군사력 강화 방안이 무엇이냐는 BOE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정기적으로 일본과 동맹 간의 협력을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일미군 사령부 재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양국의 지휘통제 체계와 관련해 오늘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24일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래 6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안보협정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 사령부를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양국은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를 원하며 특히 타이완 분쟁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 군사 공조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FT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은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이 다음 달 군사 정찰위성 2호기를 쏠 예정이고 북한도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이 또다시 우주 경쟁에 돌입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찰위성 2호기 발사와 관련해 4월 초에 발사 가능성을 두고 용역업체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아마 이르면 이번 주말,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최종 날짜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날짜를 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또 현지 상황, 발사 용역업체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초를 생각하고 있는데 날짜는 발사 수일 전 발사 용역업체 스페이스X와 최종적으로 미팅을 해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만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기를 미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팰콘 9 발사체 탑재해 발사했습니다. 이번 2호기도 같은 발사체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1호기는 현재 우주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으며 오는 6월에서 7월 정상 임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위성 사진을 분석해 25일 현재 서해 위성 발사장 발사대 입구 근처에서 개폐식 보관실까지 Y자 모양으로 방수포로 추정되는 파란색 물체가 125m 길이로 깔려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8로스는 지난 7일에도 위성 사진을 인용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인력과 차량, 자재 배치 등 확장 공사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한국 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최근에 뭐 발사장에서 좀 공사가 좀 이루어졌잖아요, 일부.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 기상이 좀 봄철 들어서 이제 비가 좀 가끔 오는데 시설을 우리가 뭐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작업을 했다면은 물에 안 적게 하기 위해서 방수포를 덮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여러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방수포의 어떤 징후만으로도 당연히 뭐 발사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맞죠.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 활동을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준비 동향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중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 태양절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 등 북한의 기념일이 있어 이들 기념일을 전후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한국과의 경쟁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군에 대한 경쟁의식은 매우 강한 상태고 전쟁 관계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는 게 좋기 때문에 북한이 좀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한은 지난해 11월 한국보다 보름 정도 먼저 첫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세 차례 시도 끝에 궤도 안착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군사정찰 위성 3개를 더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남북한이 쏘아올린 첫 정찰위성은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한국의 정찰위성 1호기는 최근 시험적으로 평양 등 북한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지상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른바 4.25 사업에 따라 내년까지 주야간 기상 악화 시에도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의 중대형, 즉 800kg에서 1톤급의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찰 위성 5기가 모두 운영되면 북한 주요 지역을 30분마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북한의 만리경 1호에 탑재된 광학 촬영 장비의 능력은 가로세로 1m 크기 이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서브미터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정찰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는 없고 하는 것 없이 일 없이 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궤도 조절 기능과 지상과의 교신을 통해 정찰위성을 정상 궤도에서 비행하도록 제어하고 있지만 북한의 주장처럼 한국이나 주일미군 기지 등의 목표물을 촬영해 지상으로 전송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넘겨받아 두 번째 정찰위성에 적용한다면 성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권용수 한국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해 북러 정상이 만났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위성 개발 관련 대북 지원을 약속했었다며 위성 선진국인 러시아의 위성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광학위성, 그 다음에는 이제 EOIR, 그 다음에 이제 SAR, 이 두 가지를 북한이 획득을 해야만이 온전한 감시정찰위성을 이제 운영할 것 같은데, EOIR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SAR까지 가는 데에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의 전쟁 그런 상황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1호기 안착에 성공한 이후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진일보한 기술 또는 부품을 넘겨받고 2호기에 채택했을 수 있다며 성공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중간 단계는 이미 실패가 증명된 접근법이라고 전직 고위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외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공허한 메시지라며 북한에 제시할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3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의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프리 부보좌관님,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미국이 북한과 위협 감소와 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런 대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불과 몇 주 전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의 중간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죠. 미국이 북한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Not a good signal in my view, first of all. This is a signal generated by the aggressive stance taken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both in their weapons program.
제 생각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우선 이런 신호가 나온 이유는 북한 당국의 공격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한 정치적 결정 말입니다. 이른바 평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장기 정책과 반대로요. 둘째로 올해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죠. 바이든 정부는 대처해야 할 위기들을 응시하고 있고요.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중국, 남중국해, 타이완 위기 속에서 또 다른 위기를 조성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본질적으로 북한을 매수하려는 것이죠. 거의 20년 전 부시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걸 목격한 저로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바이든 정부가 불필요한 긴장을 잠재우려는 걸까요? 북한 문제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롱 전 차관보님 어떻습니까?
Well, what is an election issue is number one, minimizing the number of conflicts that a president or potential presidential candidate is dealing with.
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마주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건 분명히 선거 이슈입니다. 또 미국이 힘과 전력 투사 능력 약화로 산만하고 무능해 보이는가도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북한 문제가 포함됩니다. 바이든 정부와 대선 후보들은 조기의 현안을 고르려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요. 북한이 그중에 하나인 거죠. 정치 후보가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들은 가자 전쟁과 타이완에 집중할 겁니다.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충돌들 말입니다. 대중에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급에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요. 당분간 말썽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죠. 이건 제 세계에서는 멍청한 짓이에요. 우리는 북한과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요. 우리는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매번 김정은의 반응에 실망하고요.
정팍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대북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핵화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필요하고 암묵적 사실을 명시한 것뿐이라고 했죠.
Interim steps have been on the table since these negotiations began. And frankly, North Korea hasn't taken any of the opportunities for interim.
중간 단계는 협상 내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잡은 적이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면하면서도 분명히 변화를 촉구한 건 현명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물러섰습니다. 불투명한 제재 관련 협상을 또 한 번 벌이면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하는 건 큰 실수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외교를 추진할 때 우려가 있었죠. 적당히 타협해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중간 조치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거래를 하면 우려되어 온 잠재적 트럼프식 접근법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First of all, if there actually would be some kind of deal, I don't think it would be related to what Trump did because Trump basically said
뭔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방식과는 다를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하면 이 모든 걸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건 중간 단계와 다르죠. 중간 단계는 빚 좋은 개사할구일 뿐입니다. 북한의 관심을 끌려는 게 아니라 미국 유권자나 외교 정책을 주시하는 미국인을 겨냥한 것이죠. 그들은 세계가 미국처럼 생각한다고 믿고요. 미국 정부에서 북한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김씨 정권에 대해 잘 알고 그들이 이런 술책에 안 속는다는 걸 압니다. 부분적인 단계적 조치를 시도하되 비핵화는 포기 안 한다는 말의 실제 청중은 미국 유권자들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런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혼동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중간 단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추진했던 것과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한국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과 군축 협상을 시도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북핵 문제는 이미 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인이라고 했죠. 군축 협상론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느냐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이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세요.
First of all, we shouldn't predict what a possible Trump administration or a second Biden administration will do. Time will tell. But I don't think that
차기 트럼프 혹은 바이든 정부가 뭘 할지 예측하진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하지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단계를 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으니까요. 저는 2000년대에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수석대표와 그 일에 긴밀히 협력했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속임수를 쓰는 걸 보았습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와 대화, 국제적 위상을 수용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다른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걸 발견했고요. 다시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북한이 평온과 안정,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징후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 이유로 정반대를 원하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압니다. 하지만 그가 표를 얻으려는 유권자들은 모르죠. 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누군가와 잘 지내면 상대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북한은 그러지 않으니까요.
조지 W. 부시 정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내셨던 당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당시 2008년 6자회담은 검증 문제로 좌초했습니다. 북한이 핵 동결에 합의하고 이행한다고 해도 미국이 완전히 확인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Well, we certainly couldn't then because you remember they even blew up their plutonium reactor, but then we discovered at roughly the same time that they were pursuing secretly.
우리는 이전에도 그렇게 못 했죠. 북한은 당시 플루토늄 원자력까지 폭파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거의 동시에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핵 능력을 얻기 위한 다른 경로였죠. 저는 반대편과의 대화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릴 건 그것뿐입니다. 중간 단계를 제안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비핵화 목표를 절대 포기해선 안 됩니다. 그런 표현뿐 아니라 협상 도구로서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앞서 인용하신 정부 관리들은 이런 정책을 작성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물론 장기 목표를 여전히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모종의 중간 조치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지만 외교적 승리로 내세울 수 있죠.
And the fact of the matter is, as Ambassador Jeffrey points out, there's zero indication from the North Koreans, much like.
문제는 제프리 부부장관님의 지적처럼 북한은 그럴 조짐을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마치 북한의 동맹인 중국, 러시아와도 같습니다. 무기 유형과 규모를 줄이려는 그들과의 협상처럼요. 유일하게 군축이 이루어졌던 건 냉전 이후 미국과 옛 소련이 핵 능력을 감축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푸틴은 그 약속도 되돌리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 단계적 합의로도 불리는데요.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제재 완화와 맞바꿀 만하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 제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결렬시켰죠.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I can't read the mind of President Trump or President Biden or whoever we may have, but I can say that President Trump was 1,000% right.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혹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제가 그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건 1000% 옳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제안은 모욕적인 것이었죠. 어떤 제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장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분명히 약속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무기협정 체결 당시의 공약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이죠. 또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런 공약에 관한 한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 수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김정은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60년 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은 소련과 핵전쟁도 불사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 본토를 사거리에 두는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죠. 한국인들도 지금 국경 너머로 북한의 전술 핵과 마주하고 있고 사실상 머리에 핵을 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느끼는 안보 위협이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인들이 느꼈던 것과 비슷한 수준 아닐까요?
It's a very good question and I can understand South Koreans from feeling that way, but there was a major difference. Our whole logic of deterrence of the Soviet Union.
아주 좋은 질문이고 한국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소련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은 핵 우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소련은 탱크, 포병, 병력 등 재래식 전력이 매우 우세했죠. 한반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군대를 갖췄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군을 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래식 공격을 막기 위해 핵 억지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우리의 핵 역량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롱 차관보와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밝혔듯이 우리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단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불과 몇 달 전 핵무장 잠수함을 한국에 전개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쿠바 위기 때와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강력한 억지력을 갖췄습니다.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핵 공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폴 르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북 억제의 초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발전을 저지하는 것에서 현재는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이동했다는 건데요. 미국은 북한에 그은 핵금지선에서 물러서고 있는 건가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하면 미국의 금지선도 계속 후퇴할 수 있지 않습니까?
Three points on that. You know, during an election year, a lot of people think out loud. We've seen a number of administration officials that are floating the idea of, maybe.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선거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큰 소리로 밝히죠. 많은 관리들이 북한을 좀 더 유화적으로 대하자고 제안하곤 합니다. 선거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두 번째로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우리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확실한 금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비상사태에 대해 생각하고 있죠. 어떤 이유에서든 상황이 바뀔 경우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요. 이건 그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모두가 예민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행동은 충분한가? 북한의 어떤 행동이 선을 넘는 것인가? 하지만 결국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금지선이 있고 선거철에 여러 소리가 나오더라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소리는 정치지 정책이 아닙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은 레크메라 사령관을 잘 아시죠?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Well, first of all, he's a great general. We served together in Syria. Let me explain two of my points to go along with her three. First, the camera's mission.
우선 그는 훌륭한 장군입니다. 우리는 시리아에서 함께 복무했죠. 전 두 가지만 얘기하죠. 한미 연합 사령관으로서 그의 임무는 북한을 비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책 차원이죠. 사령관의 임무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는 매우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김정은에게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시리아에서 우리가 맞붙었던 러시아인들과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문제가 있으면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죠. 모든 군 지휘관들은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북한이 그럴 의향이 있다면 괜찮은 일이죠. 하지만 그건 사소하고 전술적이고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행정부 관리들이 말하는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롱 차관보 말처럼 억지 임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금지선과도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단계를 언급하며 평양에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중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을 8개월 앞두고 미북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에서 최근 열린 한반도 안보 관련 청문회는 미한 양국 현안과 관련해 의원들의 관심사가 종합적으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협력과 미한일 공조 그리고 중국 견제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1년 만에 열린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은 무엇보다 북러 군사협력 문제에 쏠렸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지원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I'm very concerned the advances in Kim's missile technology is the result of a strengthening alliance with Vladimir Putin.
로저스 위원장은 20일 열린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의 미사일 기술 발전이 푸틴과 동맹 강화의 결과라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로켓, 탄도미사일을 보냈고 러시아는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김정은의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고 김정은은 미사일 기술과 전술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실전 지식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는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는 적국들 간 유대 심화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제기됐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위원장 성명의 요점 중 하나를 정말 강조하고 싶다며 그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점점 더 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really emphasize sort of one of the points of the chairman's statement, and that is North Korea.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이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서로 연결돼 있는지 인식하길 바란다며 억지력 강화를 위한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는 북러 군사 협력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입법 조치가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군수품 제공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하도록 하는 북러협력 제재 법안은 지난해 12월 하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의 3국 공조가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한 의원들의 높은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21일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태세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라면서 나는 최근 한국, 일본, 미국 3국 관계에서 나타난 진전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Key to our success in competition with China, the posture of our forces in South Korea is another.
그러면서 이런 발전이 다른 역내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에선 북한과 중국이라는 역내 공동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원과 하원에선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 공조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고 결의안은 현재 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미한일 협력과 관련해 이번 청문회에선 3국 협력의 중대성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에서는 그다지 큰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험난한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정치적, 군사적 차원 모두에서 점점 더 긴밀해진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US, I don't think it was seen as a big deal, but it is a big deal because Japan and South Korea have had
케인 의원은 그러면서 청문회에 출석한 폴 라케메러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공개 청문회인 만큼 이 자리에서 미한의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역내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Traditionally there's been, sort of a, the Korean Peninsula was its own
공화당의 에릭 슈밋 상원 의원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는 한반도만의 문제, 남중국해는 남중국해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한국 등 역내 우방국과의 전략적 동맹과 이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국에 대한 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인식 변화에 대한 러케메러 사령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러케메러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역내 다른 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what starts locally goes regional and globally.
러케메러 사령관은 지역적으로 시작된 건 역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초점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유엔군 사령관으로서는 정전을 유지하는 것이며 고유한 자유권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미국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응에는 한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인도태평양 영내 다른 곳에서 누군가 사건이나 위기를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보복이나 긴장 격화에 늘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에 고착되지 않으며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시 다양한 지역으로 유연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태세와 역량을 갖추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메르 사령관의 이번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는 주한미군 준비태세와 관련해 한반도 안팎에서 실시하는 양자, 삼자, 다자 훈련을 포함해 28,500명의 주한미군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번 청문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특히 로저 위커 상원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대남 공격 가능성에 대한 럭케메르 사령관의 평가를 듣고 싶다면서 이어 열리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는 매년 3월에서 4월쯤 예산안 작성에 앞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령관과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단계를 언급하며 평양에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미한 자유해방패 연합훈련 중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을 8개월 앞두고 미북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는 잇따라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중간 단계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랩 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서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에 변함이 없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lso willing to consider interim steps on that pathway to denuclearization.
다음 날인 5일 국무부에서 한반도를 담당하는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고위 관리도 북한 비핵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리들의 이 같은 발언을 평양에 대한 대화의 손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약간 변했다고 본다며 랩 후퍼 선임국장이 실제로 초점을 맞춘 건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활동이고 북한과 일종의 위기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논리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의 발언 이후 북한과 미국은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에서 11일 기간 중 진행된 미한 자유해방패 연합훈련 기간 중 도발을 자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일 북한 특수부대 훈련을 그리고 7일엔 포병 사격 훈련을 지도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도발은 없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북한 행태와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미한 연합훈련 기간 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헤이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5일 국방성 담화를 낸 것도 달라진 대목입니다. 북한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냈지만 발언 수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상당히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3월 7일 미한연합훈련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대응이 따르는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도 올해 연합훈련에는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자유해방패 훈련에는 미 해군의 니미츠 항모 강습단과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가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항공모함이나 전략 폭격기, 원자력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은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이영정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 훈련에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미북 간의 모종의 마크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기류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두고 서로 그 갈등을 피하는 분위기인데요. 북미 간의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거나 중국을 중재로 한 북한의 행동 자제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미한연합 군사훈련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여부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합니다. 정박 국무부 대북고위 관리는 1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관여할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외교만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11월까지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공식적인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보다는 미북 막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pen dialogue, I don't think that helps President Biden, but back channel negotiations, that's a possibility.
미북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 구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로 확정됐으며 여론조사를 보면 두 사람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편에 줄을 댔다가 다른 편이 승리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북한이 바이든과 트럼프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이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바이든 정부와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둬서 바이든 정부가 추구했을 때는 바이든 2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핵군 쪽 협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어게인 하노이로 가는 대안이 있거든요.
북한은 이미 1월부터 미국의 대선에 대비한 전략적 포석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선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해 각각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평화통일과 동족 같은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이 하나의 조선에서 두 개의 조선으로 바뀐 겁니다. 조원범 박사는 이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얘기를 토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한국이 길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선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북한은 지난 2019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은 당시 한국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는 일북 정상회담 등을 거론하며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 객원 교수 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 접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에 반발하면 미북 협상이 안 되거나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마키노 기자는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한미군 한국군하고 군사훈련을 취소하면 안 된다거나 북한한테 핵무기 보유를 좀 인정하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애드바이스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북미 협상에 여러 가지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좀 그 북미 협상하고 좀 북미 협상을 병행하도록 그 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또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5일 이후 한 달여 동안 서해 완충구역 포격과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다섯 번에 걸친 순항미사일 발사 등 총 12번의 무력 도발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순항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으며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아직 없습니다. 북한이 초음속 무기 개발 등은 계속하겠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고 이용종 북한연구센터장은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기본적으로는 그 한미합동군사연습이나 올 봄까지는 본격적인 도발을 자제하면서 어떤 좀 내부적인 역량을 축적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앞두고 한반도 정세는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북 관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최고온은 6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3도, 최고 16도, 남포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3도, 최고 15도.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8도. 강계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1도, 최고는 15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구름 끼고 최저 4도, 최고 12도. 영현 구름 끼고 최저 3도, 최고 14도.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고 최저 3도, 최고 15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은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5도. 장진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11도. 해산 흐리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14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2도, 최고 13도. 청진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도는 눈이 오는 곳이 있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1.5 내지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1 내지 2.5,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북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인근의 대교에 26일 새벽 대형 화물선이 충돌해 대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덴마크 선박회사 머스크사가 운용하는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 화물선 달리호는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볼티모어 항을 출발한 직후 파탑스코 강을 따라 항해하던 중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릿지의 교각 중 한 곳에 충돌했습니다. 대교는 철골 구조가 부러지고 찌그러지면서 불과 몇 초 만에 강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달리호가 동력 상실을 당국에 알렸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 비데펠트 메릴랜드주 교통장관은 사고 당시 대교 위에 총 8명이 있었다면서 2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에는 잠수부, 보트, 항공기, 적외선 장비 등이 동원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는 1977년에 지어진 기리약 2.5km의 트러스 구조 대교로 하루 3만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년간 국제 이주민 사망의 60%가 익사와 연관이 돼 있다고 유엔이 26일 밝혔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이날 유엔 실종 이주민 프로젝트가 2014년부터 10년간 조사한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에서 이 기간 지중해에서만 2만 7천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또 이 기간 6만 3천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파악됐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8,500명을 넘겨 어느 해보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실제 사망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의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수색과 구조 역량의 강화, 안전하고 정기적인 이주 경로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국제이주기구는 지적했습니다. 또 실종 이주민의 신원 정보 역시 매우 불안전하다며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이주민의 3분의 2가량이 신원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잘 조정된 자료 수집과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아프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어제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과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갈란트 장관과의 회동에서 라파 등지에서 하마스의 패배를 확실히 하기 위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라파의 피신에 있는 14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안녕을 더욱 위태롭게 할 주요 지상작전에 대한 반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주요 지상 침공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안전을 더욱 잘 보장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의 이번 워싱턴 방문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 교전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이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항의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던 이스라엘 대표단의 워싱턴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갈란트 장관의 방문은 오래전에 계획됐던 것이라며 갈란트 장관과 라파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갈란트 장관은 오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과 가자지구의 이스라엘 작전, 라파 민간인 안전보장 필요성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지난주 모스크바 인근의 공연장에서 발생했던 테러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소행임을 인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우리는 이번 범행이 무슬림 세계가 수세기 동안 쌓아왔던 이념을 가진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로 피신하려 했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번 테러는 2014년부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신나치 정권의 일련의 시도에서 단지 하나의 연결고리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누가 테러를 명령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을 병들고 냉소적인 존재로 묘사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그에게는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모스크바 인근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는 지난 22일 테러범들이 자동소총을 난사하고 폭발물을 터뜨려 최소 139명이 사망하고 182명이 다쳤습니다. 미국과 발트 3국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이들 발트 3개국 외무장관들과 다자회담을 가졌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